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어떤 고백이었다, 고백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명확해지죠. 2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 속에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 안 것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왜 하나님의 이런 답변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앞에서 던진 질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다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악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에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럼 죄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악한 자가 더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부터는 좀 볼까요? 네,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사실은 그 앞에 내용부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이 질문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그 묻는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 공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손한 질문 같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항의성 질문 같아 보입니다. 말투가 다 그렇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그런 태도죠. 그래서 자꾸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말이 자주 튀어나옵니다. 이미 3절에서도 보면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1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표현된 내용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마치 아랫사람을 다그칠 때나 하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언제까지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이라면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자녀일 때 자주 들은 말이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 앞에서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뱉은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항의성 질문을 이렇게 마구 토하는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에게 처한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세기 초 무렵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이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매우 그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론보다는 북쪽에 위치해 있던 아수르 제국이 막강했었죠. 북이스라엘도 이미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도 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기도 해서 사실 아수르는 거의 이제 몰락해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뭐 전통적인 강국이 있죠. 애굽이 있었지만 애굽 역시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을 딛고 있는 곳, 이 유다 땅은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세력 다툼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한시도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 정세 때문에 물론 벌어진 일이지만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이를테면 다윗 왕의 근접한 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성군으로 평가되던 요시아 왕이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이후로 급격하게 유다의 통치 기반이 뿌리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이 외세의 직간접적인 그런 간섭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왕들이 등장합니다. 외세의 간섭으로 세워진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턱이 없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큰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남유다는 이른바 말기적 현상이 마구 드러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이어지고 또 종교적인 타락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세워진 통치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보다 주변 강대국의 조공을 제대로 잘 바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이런 어떤 폭력적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거짓 예언자들은 또 등장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대로 덩달아 영적인 타락이 심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땅이 섬기는 우상까지 다 제각각 섬겼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오래전에 상실되어 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라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뭐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우리도 뭐 이렇게 조선 시대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슬아슬한 시기를 보냈던 그런 때도 있지만 꼭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도 정도가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이렇게 많이 횡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를 참 곳곳에 남발했는데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죠.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질문 우리도 동일하게 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툭툭 묻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펴자마자 뉴스를 보자마자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대체 왜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겪은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품었던 고민, 안타까움, 탄식 같은 것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어떤 신앙의 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괴리감이 커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여지없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의심, 탄식,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의심이 있다고 해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항의성 질문을 품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를 불신앙으로 취급해 버리곤 하는데요. 믿음의 반대 개념은 그런 그 의심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하나로 딱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해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고 충성, 헌신, 진심도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총괄하는 표현이 바로 믿음일 겁니다. 이 넓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의심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점의 의심도 없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이를테면 탄식도 호소도 의심도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욥에게서 보는 것처럼 묻고 의구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까지도 신앙의 일부인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동안 속으로 묻어두었던 여러 질문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시련도 왜 이렇게 혹독하게 겪어야 되는가? 수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비단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하여 사실은 말씀해 줍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과 기도가 사실은 또 그런 것이죠. 시편에 보면 우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의 시작입니다. 그뿐 아니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의 시작입니다. 내용 자체만 보자면 확신에 찬 고백,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질문이고 또 탄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만 겪은 거 아니고 다른 또 선지자들이 겪은 것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탄식은 예수님에게서조차도 발견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죠. 주님께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탄식하게 되고 항의하고 싶은 것,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 고된 시련의 현실을 겪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확인했죠.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폭발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 의심투성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다든지 불신앙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신앙의 한 과정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편의 입장에서 적지 않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갈등과 의심도 겪고 깊은 탄식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호소도 토로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치면 군인들이 보초 서는 곳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최전방에 위치한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이 돼서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성루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내 선지자 노릇 그만두고 내가 군인의 자격으로 내가 저 성루에서 적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부릅뜨리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더 좀 하나님과 가까운 쪽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이걸 너무 일반화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나라 이 높은 산마다 사실은 뭐 그 기도처도 아마 많아졌을 겁니다. 사실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실제로 이 표현 속에서 보면 내가 실제 파수꾼이 돼서 파수대에 올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박국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서 보면 내가 이제 내 자리, 내 본분, 내 위치를 찾아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내가 쌓여서 그것을 씨름하고 있는 일, 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그런 선지자의 자리로 내가 돌아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간다 그 의미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답변은 사실은 하박국의 그 어떤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정답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답으로 주신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답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의 삶이 왜 이렇게 허물어졌는가 호소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듯이 호소했는데 그가 들은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였거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답을 이렇게 주면 차라리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호소를 했을 때 그건 너희 스스로 자처한 일이 아니냐.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 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더 강한 민족 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연단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유다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쉽고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대답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이었습니다.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실 리가 없죠. 이 답은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의 무슨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이해와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가져서 누구보다도 더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들 뿐이어서 고통스럽게 탄식하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은 하박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답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답이 아니요, 핵심을 비껴간 답이 아니요, 못 들은 척 하신 중에 나온 답도 아니고 가장 옳은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제 해결의 차원을 가장 깊은 경지로 지금 하박국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영적인 깨우침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것을 통하여 더 깊은 경지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바울 사도가 그 구원 문제에 적용시킨 내용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행위로 사는 거 아니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이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아니면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믿으면 결국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의 의인의 믿음은 바로 불의한 자들과 대조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교만하여져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어서 정직하지 못하나 신실하지 못하나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세우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앞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졌던 모든 것들의 대조로 사는 겁니다. 앞에서 다 부정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낮추며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으로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만 믿음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견디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물질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풍족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이 넘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만족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풍족한데 부족함을 느끼고 건강한데도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그 믿음의 성실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듣고 절망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법과 정의는 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죠. 세상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부터 하셨을 겁니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인간 편에서의 그 절망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셨고 결국은 세상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셨고 성실하셨고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그걸 오늘 표현의 이 말씀으로 바꿔보면 주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바로 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서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사실 이런 것을 늘 우리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식, 이 고백은 그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거짓되고 교만한 세상에서 요즘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진정성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의심도 생기고 절망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얻은 그 답을 통하여 그가 기도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귀중한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죠.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수준 있는 신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갔던 길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함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표시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음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겪습니다. 참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참 그렇지 못합니다. 의인이 세상에서 좀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말 삶을 살면서 믿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